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리침례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김영균 형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약간 이렇게 뵌 분들이고 그래서 더 반갑고요. 특히 또 우리 방옥찬 형제님은 제가 평소에 이 젊은 사람에게 존경한단 말을 쓰면 좀 그렇지만.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부족한 면들을 갖추고 계셔서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고 또 이렇게 만나면 편하게 주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부담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뭐랄까 우리가 평소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도록 상기시키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똑같은 교훈을 쓰면서 너희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해서 기억나게 하는 것이 내게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시면 편하실 것 같아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예,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 세상으로부터 구분시킨 거룩한 회중을 주 앞에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손에 지워주셨습니다. 주님,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왜 이 성경을 주셨는지 그 기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저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택하신 자를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 주의 백성을 먹이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1981년 1월 1일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 받은 다음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뭐 것들이 많죠. 뭐 술 담배를 끊었다든가,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닌다든가, 또 뭐 성경을 읽는다든가, 그 이외에도 하여간 뭐 전도를 한다든가, 뭐 변화된 거야 뭐 많죠. 또 예,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39가지라는 걸 보니까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저에게 뭐 교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뭐 천천히 공부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성경과 관련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대한 나의 태도 그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나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뭐 꼭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찾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올바른 가치 또 올바른 기준 뭐 가치관 뭐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그래도 무엇이 제일 올바른지 그런 관심들이 좀 있어서 전공은 문학을 했지만 또 부전공으로도 철학을 하면서 그런 것들 책을 좀 두루두루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써놓은 것이다 보니까 조금씩 일리는 있어도 정확하게 내 마음에 아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어필되지는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영께서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알아가게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편에도 그렇게 써있죠.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유일한 진리란 사실을 알게 됐죠. 예. 그때 제가 취했던 행동, 그것을 저는 판단 중지라는 말씀입니다. 좀 어렵죠? 그 철학에 보면 현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에서 판단 중지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아, 이때 써먹어야 되겠구나. 이제까지의 모든 내가 내렸던 판단을 일단 중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내렸던 판단 중에서 올바른 것은 취하고, 성경과 어긋나는 것들은 모조리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중지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나의 가치관과 기준과 진리를 수용하는 그런 계기가 저에게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해간 성경을 부지런히 열심히 읽었었는데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진 구절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없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다 똑같은 건 줄 알고 부지런히 이제 읽고 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오다가 92년에 5월 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부실하다는 것, 잘못된 성경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올바른 성경을 알게 된 이후에는 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더 새로워지고 더 아주 이 갈망하게 되고 이와 같은 계기가 또 한 번 구원 이후에 두 번째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저에게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 나가면서 이 형제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형제님의 뭐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오늘 뭐 여러분들께 전하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완전히 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저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우리가 막연하게 아 뭐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요약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 놓으신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에다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책에는 서문 또는 머릿말에 그 책을 쓴 목적과 이유가 저자에 의해 밝혀져 있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책을 늘 읽을 때 서문이나 앞부분을 꼭 읽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 책을 썼는가? 그렇죠? 처음부터 본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이유를 알고 또 뒤에도 읽고 해서 도대체 배경과 동기와 이유와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게 됩니다. 그럼 그 책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아, 이 사람이 이 이유로 심지어는 번역자의 경우에는 역자의 글도 읽어요. 이 사람이 어떤 계기가 돼서 이것을 번역하게 됐는가. 그럼 훨씬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죠. 어쨌거나 왜냐하면 이를 읽지 않고 본문 내용부터 읽는다면 자칫 저자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 때로는 부작용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작용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미혹에 빠져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목격한다면 참 안타깝죠? 네.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또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를 분명히 밝혀놓으셨습니다. 이를 무시한 채 성경을 대한다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은 물론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불효자가 자식은 자식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자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성경을 펼 때마다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록했는지 한번 우리가 다섯 가지 물론 처음에 0번까지 치면 6가지를 한번 요약을 해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예. 사실 제가 그 구원받기 전에도 이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자주 했었어요.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뭘 열심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목표가 안정해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을 얻으려고 했는데 답이 잘 안 얻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를 지으신 분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지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써 있어요. 4장 11절에 for his pleasure란 말이 나와요.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저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가 만든 기쁨조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예. 북한 백성들은 김일성이와 김정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것도 성경에서 도용해 갔구나. 예,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기쁨조라.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것이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고 그때 참 복을 누리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걸 놓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 창조의 목적.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야곱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신약에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구나. 그 존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나는 당연코 행복해질 수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저 내가 하늘나라에 100% 안착할 수 있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기록 목적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렇게 초대받거나 이게 초대받을 때 가서 하는 설교가 몇 개 기본적인 걸 많이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가는 게 아니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오후에 우리가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 기록 목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믿음을 통해 구원을 이르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물론 우리는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1번서부터 우리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겠지만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시간상 중요한 구절만 찾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참조 구절을 확인 나중에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면서 말씀을 믿은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베드로전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가지만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또 방문객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혹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언젠가는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우리에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한다. 이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합니다. 또는 진리라고 하는데요. 진리는 조금 넓은 개념이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들은 진리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진리입니다. 근데 교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주제에 관한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에 관한 진리, 그러면 구원론 교리. 인간에 관한 진리, 그럼 인간론 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론, 그렇죠? 네, 종말에 관한 진리, 그러면 종말론 해서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진리와 같은 말이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냐, 무엇이 그러하고 무엇이 그러하지 아니하냐. 가끔 가다가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는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제가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What is so, what is not so. 무엇이 그렇고 무엇이 그러지 아니하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시편 33편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나중에 우리가 결국은 헛되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정말 허황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훈 받는 거하고 진리를 아는 거하고는 아주 다른 차원이죠. 예.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께서도 이 교리란 말을 자주 쓰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르치신 그 교리가 다른 사람보다 권위 있게 가르치시더라 이런 편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 다행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거를 가르침이라고 번역을 하셨었어요.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물론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교리라고 하는 정확한 용어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어색하고 그 다음에 교리하면은 우리에게는 그동안 마귀가 사람들에게 교리 논쟁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교리란 말을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교리 논쟁하고 교리 연구하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뭘 그렇게 교리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이 성경을 잣대를 가지고 항상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그래서 미혹되고 빗나가지 않도록 그렇죠? 너희가 진리를 쫓더니 누가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막더냐 이 말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있는데 역시 개역성경에는 그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말은 빠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공부니까. 진리를 스터디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초반에 이 진리 공부를 우리가 기초적인 것. 여러분들 특히 그 가장 좋은 교재 여태까지 제가 발견한 거는 중국의 광저우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미국의 글로리랜드 베프티스 처치 알라바마에 있는 거기서 파송받은 린튼 스미스 선교사님이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교재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계시는 기초 성경 공부 교재인데요. 그 교재로 600명의 일꾼을 키워서 600명의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중국 전체의 고향으로 보내서 지금 아주 복음 사역에 아주 열심히 또 열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 20년 한 다음에 그 기초성경 공부 10권을 공부하더니 정말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흐릿하게 알던 게 정확하게 교리가 들어오니까 이제 뭔가 봐도 구분을 할 수 있겠더라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가르친 신학교 출신의 후배 목사들도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자기가 가르쳐야지 책은 안 받을 거래요. 왜 그럴까요? 기초라고 돼 있잖아. 근데 내가 목사인데 왜 기초를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들도 그 기초 빼자 그래.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기초라 그러면 자기는 기초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대. 근데 한국 사람이 제일 안 된 게 기초거든요. 수학도 음악도 모든 면에서 보면 하여간 전 뭐 문학을 했고 또 스페인어를 전공했습니다만 기초가 가장 안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은.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는 싹 튼튼하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 책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겠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제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교리.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겠습니다. 한 구절 찾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원한다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의 will입니다. 우리가 보통 원한다 그러면 영어의 want를 생각하잖아요. want란 말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그러한 뜻을 지니고 계신다는 뜻을 강조하는 will이라는 동사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지식을 알아가서 부지런히,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쓴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깊이 있게 사귀고 알아가고 배우고 사랑하고 섬기고 결국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더 많이 접하는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자주 해야 될 일이겠죠? 예. 그 다음에 그 구절, 두 번째 구절은 찾진 않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요, 마귀들의 교리란 말이 나오고 선한 교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잘못하면 거짓 교리나 마귀들의 교리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리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마귀들의 교리가 나오고 아마 4장 6절에 보면은 뒤에 그와 같은 것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 수 있는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틀린 길로, 빗나간 길로 가면 안 됩니다. wrong 아니고 right,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는 study 하라. 단순히 공부만, 이제 읽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넘어서서 진리의 말씀을 study 하라, 공부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 과거에 제가 저 스페인 영인데 아프리카에 보면은 사하라 사막 그 근처에 보면은 옆에 그 카나리아 군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카나리아 군도 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이 스페인의 항구가 있는데, 거기 스페인에 제가 있을 때 유학 시절에 한번 교회를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교회 목사 되시는 분이 교제를 하다가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 목사지만요, 성경 모릅니다. 말씀을 하면, 성경으로 하면 골치 아파요. 능력으로. 네. 사역은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엄청나게 제가 충격을 받았죠. 아, 이런 데도 있구나. 하여간 저는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정말 세계 가는 곳마다 하여간 이상한 경험들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런 스타일에. 그것도 교회 사역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혀, 왜? 성경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이거를 강조해도 사실은 1번 하나 가지고 뭐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우리가 성경을 찾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복습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인간에게 어떤 행실이 옳지 않은지를 보여주시고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꾸짖으셔요. 책망하시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주셔요. 옳고 그름을 판단력이 생겼으니까 이제, 아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난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 나의 태도 모든 것을 지적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가장 첫 번째 구체적인 사역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울이라고 합니다. 거울. 자, 야고보서, 여기는 성경에 안 써있네요. 필요하신 분은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야고보서 1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 보충 설명을 위해서 21절부터 문맥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의 목적,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거울이 나와있죠.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성경의 두 번째, 책망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정이 됩니다. 책망은 다 하셔요. 그 책망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자아가 하나님 앞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자세가 되거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고 낙심을 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무시하는 태도를 하고 경시하는 태도를 갖거나 아니면 그냥 너무 하나님 앞에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날 버렸나 보다, 이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있죠.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성경의 또 다른 칭호 중에 하나가 자유롭게 해주는 법이에요. 성경을 읽었는데 자유함이 없고 부담,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이 아니라 그랬는데, 자유함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뭐라고요? 자기가 행하는 일.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deed인데요. 행위입니다. 행위.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맛본 사람은 또 순종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보고도 자기 길로 가서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 구절만 더 찾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요, 이 구절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겨서, 이상하다, 내가 성경도 공부하고 테이프도 듣고 책도 읽고 말씀도 나름대로 말씀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진정한 평강도 없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니 뭔가 이게 좀 왜 이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그 이유가 여기 적혀있네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우리가 너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아까 어떤 형제님이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옛날 사람들은 역사한다 그랬어요. 역사. 근데 우리는 이제 역사한다는 말이 조금 이제 해서 우리는 일한다, work라는 말을 썼는데요. 하여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효력 있게라는 말 역시 개혁성경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effectually.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럼 들으라만 하잖아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매주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중간에 뭐 이런 인터넷도 듣고 책도 읽고 많이 하는데 왜 그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말씀이 나에게는 이펙트가 하나도 없느냐. 그 이유는 여기 써 있잖아요. 뭡니까? 믿는 너희 안에서. 아, 나는 예수님 믿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 믿는 얘기는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성경에서 우리는 saving faith라고 해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생활을 위한 믿음이 있어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 로마서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죄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복음 안에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 처음에 구원받을 때 믿음을 행사해서 구원을 얻고 기쁨을 누리지만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펙트는 나에게 전혀 오질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을 누리고 고난을 극복하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형제는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약을 먹었는데 효과를 봤는데 또 한 사람은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한 사람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매뉴얼에 따라서 그대로 했어요. 왜냐면 하루에 세 번씩 먹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처방전 그대로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약을 먹어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 그랬는데 아침만 한번 먹고 저녁에 안 먹으면 이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여기 의사가 계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그렇죠? 예,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이렇게 두 번 먹으라 하는데 한 번만 먹고 막 자기 맛대로 하는 거예요. 두 알 먹으라 했는데 한 알만 먹고 막 이러면 효과가 나나요? 그게 다 검증해서 두 알씩 먹을 때 어떻게 효과가 나? 이걸 다 입증해서 만들어 놓은 약인데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100% 효과가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귀로는 들어요. 근데 마음으로 안 내려가요. 그래서 어떤 분 누가 얘기했는지 전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책에서 읽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뭐냐 그랬더니 20cm래 2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머리에서 마음, 심장으로 여기 20cm가 안 내려간다는 얘기죠. 머리로는 다 알아들었는데 마음에 안 와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머리로 agree, 동의하라는 얘기. 이건 동의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게 책망의 단계예요. 진리는 처음에 머리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런데 2번, 두 번째 단계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1번만 하면 머리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지식은 우리를 우쭐되게 한다. 아이, 금방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쭐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예, 그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사랑하는 기관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다 용해하고 녹여서 그 진리가 완전히 나의 일부분이 될 때 한해서 진리가 효과를 나타내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인간의 어떤 행실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에게 잘못했을 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이것을 바로잡음이라 그래요. 책망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커렉션을 해주세요. 넌 이게 잘못됐어. 아 그렇구나. 내가 거기서 짜증을 낼 게 아니라 딱 일단은 알았어 해놓고 뒤에 가서 한참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그 형제한테 가서 혹시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즉시로 짜증난 목소리로 그게 아니잖아 형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고요. 욥기에 보면은 너의 입에서 누구의 영이 나갔느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우리 입에서는 세 가지 영밖에 못 나갑니다. 짐승의 영은 안 나가겠죠. 우린 짐승이 아니니까. 인간의 영. 내 영이 나갈 수 있고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내 입을 통해서 써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내 입에서 누구의 영이 나갔냐. 발설할 때는 세 영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나갈 때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유익을 주고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도 에베소서 4장 15절에 너희가 진리를 말하라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덕을 못 세우고 다 파괴적인 결과가 나다. 엄청나게 진리를 가르치고 책도 내고 했는데 뭔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제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In love. 어떤 분에게 이 글을 이런 글을 쓰면서 그 인터넷에서 조금 진리를 가르치시는 건 좋은데 이 점을 좀 유의해서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틀린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몰아쳐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분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자, 그래서 세 번째에는 correction입니다. 바로잡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여러분이 바로잡히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책망에 바로 반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 3장 11절을 보시면, 잠언 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바로잡아 주실 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들, 뭐 가끔 가다가 요즘은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가다가 그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서 야구할 때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너무 막 이제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치는 큰데 계속 그때마다 이제 조언을 요즘 세상에는 멘토라 그러는데 사실 멘토란 말잘안 씁니다. 잘 왜냐하면 그건 히랍에서 나오는 히랍 신화에서 나오는 거여서 그 의미는 알겠어요. 이제 좋은 상담자를 구하는데 뭐 멘토란 말을 굳이 안쓸 필요는 없지만 그 기호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상담을 하는 분이 있어요. 상담자. 성경에는 우리 상담자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카운슬러. 그 김성근 감독한테 여기 있네. 김성근 감독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왜 요즘에 내가 안 맞느냐. 그러면 그분이 조언을 하는 거예요. 뭐 어깨는 어떻게 하고 뭐가 어떻게 하고 딱 보니까 너 뭐가 이렇게. 그 조언을 받아가지고 부지런히 그분이 지적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타격의 자세가 바로 잡히면 그 다음에 바로바로 좋은 성적을 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막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뭔가 나 때문에 실망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왜 벌어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 이게 아주 많은 구절들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찾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 욥기 5장 17절에도 역시 그 기절이 구절이 써 있죠. 욥기 5장 17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써놓은 행복은 싫은가 봐요? 행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자, 5장 17절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업신 여기지 아니하고 바른 태도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요. 커렉션해줘요. 바로잡혀주세요. 얼마나 행복하냐. 그게 복된 사람이라.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인가 보면은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이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라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가르쳐 줬겠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지금 다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장래 나중에 더 이룰 말씀은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요, 항상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주고 하나님께 드려서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몇천 년 동안 이건 불변의 법칙으로 문제는 뭐냐면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믿음으로 줄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줄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렇죠? 예. 저도 과거에 스페인에 있을 때그 덕분에 이 말씀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하여간 그 주신 뭐라 그럴까요? 축복이라 그럴까? 하여간 거기 온그저 여행 스페인에 여행 온그 독일 지사에 있던 분이 돈을 그 유리창을 깨고 하여간 그저다 도둑 맞아가지고 독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데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있다가 거기서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서 좀 알게 아는 뭐 직접 친한 상황은 아닌데, 그래서 딱 하게 되셨군요. 근데 저보고 유학생인데 돈이 없으실 텐데 한 500불 정도 빌려줄 수 있느냐. 자기가 기름값하고 또 스페인에서 독일까지 가면 한 1박 2일은 또 자고 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가고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뭐 그러시라고. 내가 뭐 돈은 없지만 애가 3개월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 장학금을 받으니까 한 500불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분이 지금 소위 말하면 그쪽에 부활절 방학 중이시네. 그렇다고. 한 일주일 남았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들 따라가자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 차 타고 가서 독일 가서 돌아올 차비만 되면 나머지는 자기가 다 하고 자기 집에서 자고 뭐 하여간 독일 구경하고 막.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수련회 일주일 동안 그 스페인 형제들하고 수련회를 다녀온 상황에서 좀 피곤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머뭇거렸더니 자꾸만 그 주장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따라갔어요. 예. 그래도 이제 우리를 어떻게 믿고 돈 안 보낼 수도 있는데 돈 안 보낼 테니까 돈 받으려면 따라오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갔어요. 가가지고서 정말 그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구경도 하고 또 뭐 하여간 독일 본 뭐 하여간 뭐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쭉 해서 한 일주일 잘 구경하고 이제 돌아오는 기차값만 제가 대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하여간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하여간 돈 빌려달라는 사람한테는 저는 하여간 무조건 믿음으로 줬어요. 줘야 받으니까. 뭐 안 주시면 하나님이 가지시면 되는 거니까. 예, 하여간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여간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주신다. 자, 네 번째, 인간에게 잘못을 바로잡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면 바로잡혔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바르게 살아야죠. 왜? 바로잡혔으니까. 잘못 살면 알 되죠. 그래서 이거를 in righteousness, 의로 교육받는다. 이렇게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소 디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에 가면 저는 아주 성령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지혜에 탄복할 때가 성경 읽다 보면 한두 번이 아닌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요. 야, 이거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함축적으로 딱 네 구절에 압축시켜 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늘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첫째,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11절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칼빈주의자들처럼 특정한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아까 분명히 구원을 주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되는데 나타났는데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12절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우리를 가르치시되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서적이고 감성이 풍부해서 그런지 항상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자기 기분이 좋아진 것으로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다. 교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았다. 기분이 좋아졌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주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12절에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쳐 주신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분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뭘 가르치시나 보세요.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두 가지를 거부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세 번째 첫 번째 맑은 정신 두 번째 의롭게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두 가지가 부정적인 것이죠. 두 가지를 거부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두 가지를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어긋나는 행동을 버리게 되고 세상의 욕심들을 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줄 때만 가능한 일이고요. 두 번째 보면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이걸 술 취하지 않는다는 술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올바른 곳에 놓을 수 있다게 판단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롭게. 왜? 아까 나왔잖아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의로 교육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행동을 바르게 하신다. 바르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스타일대로 산다.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의롭게, 우리 민족의 그 정서상 이 문제가 굉장히 도외시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의롭게 바르게 사는 문제를 얘기하면 자꾸 율법주의라는 그런 비난을 듣게 되는데, 율법주의로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자기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고 노력하는 것은 율법주의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는 일은 그건 은혜로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법대로 사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롭게 바르게 사는 삶, 누가 봐도. 왜 그러냐? 성경을 보니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성경에 계시된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진노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진노하시는데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경건치 아니한 것이에요. Ungodliness.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못해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질 못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 하나님의 진노를 탄. 두 번째에는 불의, 옳지 않음.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수평관계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아내를 아내로서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남편을 남편으로 아니죠. 형제를 형제로 아니죠. 심지어는 직장에 있는 동료, 상사,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그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으로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직관계와 수평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기 나왔잖아요. 맑은 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의롭게 수평관계에서. 그 다음에 경건하게, 하나님의 경건하게, 수직관계에서. 그렇죠?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갖고 그것을 수평적 관계에서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성경 공부하고 뭐 교회 다니고 막 또 킹제임 성경 믿고 막 근본주의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모르겠어요. 올바른지. 계속. 근데 주변에 있는 수평관계에서는 얼마나 많은 실패와 상처와 사람 성제들을 실족시키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껏 구분받고 한 30년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 이게 영적 성숙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영적 성숙이 필요하면 자기 중심에서 탈피하고 항상 미음 하나 차이라 그랬죠? 나하고 남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교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죠? 남을 나보다 낮게, 지읒 말고 시옷. 지읒으로 보통 해요, 지읒으로. 뭐야, 성경도 모르고,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고, 시옷. 베터. 네, 로우가 아니고, 로우. 낮게가 아니라, 베터. 나보다 더 낫다 그러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한테 좀 충고하면 얼마나 기분이 감사해요. 그렇죠? 지적을 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지.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그 구원도 그래요. 우리 교회 한 분이 늘 간증하면서 구원의 문제는 니은과 리을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되는데 용서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자기는 평생 하실 것 때문에 계속 구원을 못 받고 있다가 어느 날 복음을 알았다는 게 다 이루었다. 이루실 것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 하신, 니은. 아직도 기억이 나. 자, 어쨌거나. 그래서 자, 바르게 의롭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다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관련 구절들을 찾아 읽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다섯 가지 목적은 봤는데 그 최종적인 그 내용은 그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자, 왜 하나님께서 15절에 구원을 주시고 왜 진리를 교리를 가르치시고 왜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의로 교육시키시는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D.L. 무디 하나님의 사람. 조지 뮬러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그런데 자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교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멋쩍어도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좀 약간 멋쩍죠. 그러나 교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죠? 내가 신분에 걸맞게 행동은 아직은 못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얼마나 우리에게는 이 교만이 아니라 자긍심, 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으셨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완전하게 돼요. 이것도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어떻게 완전하냐,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성이란 뜻이에요. 완성. 예를 들면은 5살짜리는 5살짜리의 완성이 있어요. 5살짜리는 요 정도 하면 5살로는 학점 통과. 맞아요. 그렇죠? 근데 5살짜리인데 아직 뭐 아직 엄마 젖을 먹는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하게 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네. 거기에 맞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의도하셨던 그 기준에 맞게끔 계속 키워가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께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완성에 이르도록 할 때까지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힘을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낙심을 했다가 다시 힘을 얻어요. 아, 그렇지. 내가 낙심할 일이 아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 선하신 일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죠? 예. 그런데 그 선이 무엇인가는 29절에 써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부정적인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끌어 주신다는 쪽으로 응용해서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문맥 자체에서 보면은 그 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에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다 굿, 유익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비방받는 일도 모든 일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빚어가시고 사도의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형성되게 하시는 그 작업이 하나님이 이미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이룬다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면 너무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별로 안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궁극적으로 나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기로 작정을 했고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정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도록 예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확정돼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때 저는 그래요. 시작만 하시고 근데 왜 이렇게 더디실까? 예, 더디시죠. 내가 협조를 안 하면 더디고 협조 많이 하는 사람은 빠르고 그건 자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하냐 아니냐에. 근데 영어 속담에 보면요,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아,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제 반은 된 거구나. 아, 반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 그 끝 마지막 구절 실행, 선한 일인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 선한 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하게 해서 선한 일에 철저히,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거기 성경 구절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시고 doing good이란 말이 나와요. doing good.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요약을 했는데 39절에서 그 중에 핵심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doing good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해요. 좋은 일을 해줬다 이게.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좋은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유익한 것을 줘요. 그런데 대부분 그게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신앙생활이 힘들어. 성숙할수록 이해가 돼. 아, 그때 나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 거구나. 그렇죠? good. good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왜? 성경에도 보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good, 좋았더라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 지금, 그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 이 구절 찾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제가 구원받고 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구원을 받았더니 즉시로 암송하라 그러더라고요. 암송 구절. 이 선교단체에 가면 에베소서 2장 8구절을 굉장히 많이 암송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무지와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이 아니고 은혜라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얼마나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에도 어떤 자매님이 자기 집에 한 20명 모아놓고 저한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꼭 깨달을 수 있도록 한번 해달라 그래서 집에 초청받아서 한번 했던 기억도 나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본인은 은혜가 뭔지 아는데 그걸 모르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구원받으려고 구원 못 받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하셨겠죠.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8절, 9절만 암송하고 10절은 놓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문제라는 것이지. 뭐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죠? 9절에 그것까지 좋아요.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9절에는 행위가 부정적으로 쓰였는데 10절에는 긍정적으로 쓰였죠.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이 복음주의 소속되는 근본주의 복음을 아는 분들이 많이 또 그 이 뭐랄까요 어려움을 겪어요. 소위 말하는 뭐 구원파를 포함해 가지고 하여간 구원에 아주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다 만나 보면은 9절까지는 달달달달 아는데 10절에서 막혀 버려요. 왜? 행위 그러면 한 가지 행위밖에 모르기 때문에 딱 거부감을 보이는 거예요. 행위 그러면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행위가 하나님께서 행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물론 실제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주 wicked works, evil works, 악한 일이에요. 그건 죄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일은 웬만해서는 잘 안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오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이 믿음의 행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즉시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해서 행할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상급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나중에 가면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고 보석이 아니고 나중에 다 지푸라기 나무 다 타버린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을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혹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인데 오직 믿음인 줄 알았는데 왜 바울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성경에서 언급했을까? 그건 몰라서 그렇죠. 사실은 믿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 우리는 절대 구원 못 받으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그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Work out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일하여 바깥으로 드러내라.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올바르게 옳고 그름을 아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할 때 바르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 기쁨으로 내가 행복을 느끼는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의롭게 바르게 내 안에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내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된 선한 일들을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성취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